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국민을 향한 TV 연설에서 냉전의 마지막 잔재를 묻기 위해 쿠바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사흘째인 22일 아바나의 국립대극장에서 진행된 연설은 쿠바 국영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바나는 플로리다에서 9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이곳에 오기 위해 역사와 이념의 장벽, 고통과 분리의 장벽이라는 먼 거리를 여행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며 과거의 이념적 갈등을 뒤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대쿠바 금수 조치에 대해서도 쿠바 국민을 돕는 대신 피해를 줬다며 금수 조치를 해제할 때라고 밝혀 박수를 받았습니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전날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금수 조치에 대해 쿠바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 국민에게 희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 노력해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 ISIL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벌어진 연쇄 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벨기에에서도 브뤼셀 공항과 지하철역에서는 22일 오전 세 차례의 연쇄 폭발이 일어나 최소 30명이 숨지고 13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찰스 미첼 벨기에 총리는 기자들에게 벨기에가 어두운 순간을 맞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침착하고 단합된 모습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쿠바를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브뤼셀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번 테러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벨기에와 협력해 무고한 이들을 끔찍하게 공격한 이번 테러에 맞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경 브뤼셀의 자벤템 공항에서는 두 차례 연쇄 폭발이 발생해 대형 창문들이 산산조각나고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폭발하지 않은 세 번째 폭탄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법원이 러시아 기자 두 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우크라이나 여성 공군 조종사 나데지다 사부첸코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부첸코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정부군의 일원으로 반군과 전투를 벌이던 중 반군 진지에 대한 폭격을 요청해 현장 취재 중이던 러시아 국영 TV 방송 기자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러시아 법원은 또 사부첸코가 불법으로 러시아 영공을 넘었다며 100달러가량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사부첸코는 지난 14개월간의 재판기간 동안 단식 투쟁을 하는 등 강하게 저항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 주한미군 사령관의 빈센트 브룩스 미 태평양 사령부 육군 사령관이 곧 지명될 예정인 가운데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21일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육군대장인 브룩스 사령관이 장교 임관 이후 탁월한 능력으로 미군을 위한 개척자와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고 치하했습니다. 또 한반도와 발칸, 중동 등 여러 지역에서 작전 지휘관으로서 또 미 중부 사령부와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예리한 인식과 소통과 전략 기획과의 능력을 키우며 장병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대장은 미 상원의 인준을 받을 경우 주한미군 2만 8천여 명을 지휘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역을 책임지는 주한미군 사령관에 취임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전쟁 범죄와 반인도주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장피에르 벤바 전 콩고민주공화국 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ICC 재판부는 21일 벤바 전 부통령이 지난 2002년과 2003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파견한 민병대가 살인과 성폭행, 약탈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음 달 말쯤 인상될 수 있다고 복수의 연방준비제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중앙은행장은 21일 다음 달 말로 예정돼 있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근 각종 경제지표를 근거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벌어지고 생겨난 군중 심리 가운데 하나가요. 이슬라모포비아, 이슬람에 대한 공포증입니다. 당시 테러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알카에다의 소행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평범하게 잘 살아가는 이슬람 신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거부감이나 공포심이 다 이런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 때문이겠죠. 벨기에에서 벌어진 테러로 인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집단이 바로 전 세계 이슬람권인 것 같습니다. 이번 테러의 배후로 역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L이 지목되면서 그런 것인데요. 이슬람권이 신속하게 이번 테러를 비난했습니다. 이슬람권이 한 묶음으로 매도될 수 있을 거란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 순위파 국가 모임인 걸프협력회의가 이번 테러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자국민에게 유럽여행을 연기하라는 권고도 내렸습니다. 또 최근 테러가 벌어진 터키의 대통령도 이번 테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새해를 맞은 이란의 외무부도 쉬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정부를 위로했고요. 전 세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을 공공의 적으로 칭하면서 맞서 싸우자는 의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이 시각 현재 기온 영상 15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3월 23일 수요일 북한 대체로 맑겠는데요. 북부 산간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에 일부 내륙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은 영상 4도에서 10도 분포 예상합니다. 신의주 역시 구름 조금 끼겠고 2도에서 10도 예상합니다. 개성 구름 많겠습니다. 영상 3도에서 11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흥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은 1도에서 9도, 끝으로 청진 지역 4도에서 7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듣도록 하죠. 피비 케이츠가 부릅니다. 파라다이스 들어보시죠.
Crystal waterfall.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벨기에 브뤼셀에서 30여 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치는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벨기에 경찰 당국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 중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쿠바 국민들을 향해 역사적인 연설을 행했습니다.
네, 자 먼저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생한 연쇄 폭탄 테러 소식부터 알아보죠.
예,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화요일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적어도 30여 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벨기에 정부는 24일까지 사흘 동안 이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모든 공공 건물에 조기를 내걸고 있습니다.
네, 자, 테러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테러 공격은 공항과 지하철역 두 곳에서 벌어졌는데요. 네. 예, 첫 번째 테러 공격이 가해진 곳은 이 브뤼셀 외곽의 자벤템 국제공항입니다. 예, 오전 8시쯤에 출국장에서 두 차례 커다란 폭발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한 건은 미국 아메리칸 항공 데스크 주변에서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폭발 직전에 총성이 울리고 아랍어로 뭔가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네.
예, 벨기에 당국은 두 건 중에 최소한 한 건이 자살폭탄 공격이었다고 확인했고요. 미국 관계자는 여행 가방에 든 폭발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공격은 브뤼셀 시내에서 벌어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항에서 폭발이 발생한 후 1시간쯤 뒤에 이 브뤼셀 중심과 말베이크 지하철역에서 폭발이 있었는데요.
네.
예, 이 말베이크역은 유럽연합 본부 주변에 있는 역입니다. 당시 역 내부에는 출근 시간으로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있었고요. 다친 사람들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서 앞으로 추가 사망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예, 벨기에 당국은 현재 추가 테러에 대비해서 지하철은 물론이고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이 주요 시설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또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도 중단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폭발 직후에 항공기의 이착륙이 중단됐고요. 공항으로 연결된 지하철 운행도 멈췄습니다. 이 자벤템 공항은 주변 유럽의 다른 도시로 가는 여행객들이 이 환승을 위해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아주 붐비는 공항입니다.
네.
예, 폭탄 테러 직후의 현장 영상을 보면 이 공항 청사에서 폭발로 보이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건물 밖으로 황급히 대피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또 건물 안은 폭발 충격으로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고요. 심하게 부서진 모습들이고요. 여기저기 다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처참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네. 벨기에 경찰이 지금 테러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나섰죠?
예, 사건 발생 몇 시간 만에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런 가운데 벨기에 언론들이 수사 용의선상에 있는 인물이라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은 브뤼셀 자벤템 국제공항 건물 안에 설치된 이 CCTV 카메라에 찍힌 건데요.
네.
예, 이 사진 속의 인물은 공항에서 카트를 끌고 가는 3명의 남성들인데요. 벨기에 언론들은 이 가운데 검은 옷을 입은 2명의 남성이 자살폭탄을 터뜨린 걸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고요. 흰색 옷을 입은 나머지 한 명은 도주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벨기에 수사당국이 이 흰옷 입은 남성을 공개 수배 중입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또 ISIL 깃발과 화학물질, 폭탄 같은 것들도 발견됐습니다.
네, 얼마 전에 벨기에 당국이요, 이 브뤼셀에 숨어있던 파리 테러 용의자를 검거했는데요. 그리고 며칠 만에 이 테러 공격이 난 거죠.
예, 맞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이 파리에서 테러 공격을 벌여서 130여 명이 사망하고 350여 명이 다쳤는데요. 지난 주말에 벨기에 당국이 이 파리 연쇄 테러의 주범으로 알려진 살라 압데슬람을 비롯한 테러 용의자 여러 명을 체포했습니다.
네.
예, 이 압데슬람이 검거될 당시에 은신처에 이 총기와 폭탄 등이 발견됐고요. 벨기에 당국은 추가 테러 가능성을 경고했었는데요. 며칠 만에 이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벨기에 정부가 이번 공격이 있기 전에 테러 발생을 우려했다고 하죠?
예,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우려했던 테러 공격이 실제 발생했다면서 맹목적이고 비겁한 공격으로 많은 시민이 죽고 다쳤다고 비난했습니다. 디디에 레인더스 벨기에 외무장관은 지난 주말에 검거된 압데슬람이 브뤼셀에서 새로운 테러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실행될 수도 있다고 증언했었다고 밝혔는데요.
네.
예, 이후에 이 벨기에 당국의 경계를 강화했지만 이 테러 공격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도 이 추가 테러 공격에 대비해서 공항 등의 경계 수위를 높였고요. 미국도 테러에 대비한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22일 화요일로서 이 방문 사흘째를 맞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화요일 22일 오전에는 아바나의 알리시아 알론소 대극장에서 쿠바 국민들에게 연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 카스트로 의장과 월요일 가진 정상회담과 함께 이번 방문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일정이었습니다.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미주 대륙에 있는 냉전 시대의 잔재를 묻어버리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네. 저 오바마 대통령이 두 나라 관계를 형제 관계로 비유하면서 유대감을 강조하더라고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이 두 나라가 마치 같은 피를 나눴지만 오랫동안 사이가 멀어진 두 형제 같다면서 하지만 같은 가치를 나누면 언젠가는 예, 가족과 우정에 관한 소설의 한 대목처럼 여겨질 것이라면서 이 친밀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또 쿠바의 인권과 자유 문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쿠바 방문에서 상당히 민감한 의제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까?
예,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말해야 하며 또 말할 걸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법적인 절차 없이 구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의 대쿠바 금수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내일 당장 금수 조치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쿠바의 변화 없이는 쿠바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계속 유지되지 못한다는 걸 쿠바인들이 깨닫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장에 라울 카스트로 의장도 참석했습니까?
예, 카스트로 의장 또 미구엘 디아스 카넬 부의장 등 쿠바의 지도자들은 2층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고요. 쿠바 국영 텔레비전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 연설이 생중계됐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내 박수가 꾸준히 나왔는데요.
네.
예, 특히 쿠바의 금수 조치 해제를 언급했을 때는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이어서 쿠바의 변화를 촉구하는 대목에 있어서 갑자기 박수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자, 화제를 모았던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하고의 정상회담 소식도 좀 들어볼까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 이틀째인 월요일에는 아바나 혁명궁전에서 이 카스트로 의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양국 관계 정상화 발표 후에 이뤄진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네.
예, 성대한 환영 행사에 이어서 회담이 있었고요. 두 정상은 이어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정상들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 오바마 대통령은 두 정상이 관계 정상화 진전 또 협력 확대를 위해서 아주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의 관계 정상화 이후에 이뤄진 여러 가지 진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이 쿠바의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견해차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예, 특히 미국은 앞으로도 쿠바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높일 거란 점을 카스트로 의장에게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쿠바의 변화는 쿠바 사람들한테 달려있다고 강조했다면서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의 운명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쿠바인들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면서 쿠바인들은 희망의 시간을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오바마 대통령 특히 지난 50년간 미국 대통령의 쿠바 방문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면서 이 한국 관계에 새 날이 밝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쿠바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이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게 쿠바 방문의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저희 방송이 이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아바나에서 만난 시민들도 이번 방문으로 미국과 쿠바 관계 정상화가 가속화되고 또 자신들의 삶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길 기대했었습니다.
네, 카스트로 의장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 카스트로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을 환영하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두 나라 간의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장도 이 미국의 제재 해제 조치 등 그동안의 진전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 양국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가 풀리고 또 관타나모 해군기지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카스트로 의장이 기자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정치범을 석방할 의지가 있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쿠바에는 정치범이 수감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범 명단을 자신에게 제공하면 즉각 석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또 두 나라의 친선 야구 경기도 열리고 있죠.
예,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템파베이 레이스 그리고 쿠바 야구 국가대표팀 간의 시범 경기인데요.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부인 그리고 두 딸과 함께 경기를 관람 중인데요.
네.
예, 이 템파베이 레이스는 쿠바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플로리다주에 있어서 미국 야구팀 중에서도 쿠바 팬들이 많은 편입니다.
네.
예, 앞서 백악관은 미국인과 쿠바인 모두 야구를 사랑한다면서 이 경기를 통해서 양국이 강한 공감대를 다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에 대한 미국 내 반응 먼저 살펴보고요.
네.
화요일 미국 애리조나주와 유타주 등 미국 서부 3개 주에서 열리는 경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법무부가 애플의 도움 없이 손전화 잠금 장치를 풀 수 있을지 모른다고 밝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22일 화요일 이 전 세계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으로 충격에 빠져 있는데요.
네.
자, 이번 테러는 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인 ISIL이 배후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테러가 나자마자 미국 내 주요 도시들도 경비를 강화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계 뉴스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이 벨기에 브뤼셀의 공항과 지하철에서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자 미국 주요 도시들이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토안보부는 브뤼셀 테러가 난 이후의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미국에서는 이 수도인 워싱턴 DC하고 뉴욕시가 테러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워싱턴 DC 경찰은 주요 시설에 경찰을 추가 배치했고요. 또 주민들에게 테러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한편 미국 최대의 도시인 뉴욕시도 경비를 강화했는데요. 뉴욕 경찰국은 거리와 지하철을 순찰하는 경관의 수를 늘렸고요. 또 뉴욕 항만 당국도 주요 항만에 대한 보안 세세를 강화했습니다.
네, 또 뉴욕주에서는 주 방위군까지 동원됐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테러 소식이 알려지자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주 방위군 400명을 소집해서 이들을 케네디 국제공항 같은 주요 시설에 배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뉴욕주 경찰도 시내 교량과 터널 그리고 기차역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네.
이 밖에 매사추세츠주와 시카고시도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 태세를 올렸습니다.
네. 이 테러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먼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벨기에 국민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이번 사건이 왜 이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테러리즘과 싸워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벨기에를 도우려고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고 또 무고한 사람 사람들을 겨냥한 테러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요즘 민주공화 양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이 한창인데요.
네.
자, 경선 후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유세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미국 서부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에 있는데요.
네.
클린턴 후보는 이곳에서 테러리즘과 이슬람 극단주의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클린턴 후보와 경쟁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성명을 냈는데요. 선량한 사람들을 해친 테러가 비겁하다고 비난하면서 ISIL의 이런 야만적인 행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공화당 주자들한테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공화당의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 그리고 그 뒤를 쫓고 있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도 모두 이번 테러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먼저 트럼프 후보는 이번 테러가 이 같은 테러가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면서 이를 막으려면 이슬람교도가 미국 땅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관련 기사를 보니까요. 트럼프 후보가 이 고문을 옹호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화요일 아침에 이 미국 MBC 방송과의 회견에서 나온 말인데요. 트럼프 후보는 테러 용의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 물고문 같은 신문 기법을 쓰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다른 후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테드 크루즈 후보는 화요일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시리아 난민 수용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또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역시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이 ISIL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공화당 경선 후보인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이같이 끔찍한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을 찾아내고 또 테러를 뿌리 뽑기 위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계속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화요일 22일에 미국 내 몇몇 주가 이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요. 주로 서부에 있는 주들이죠.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화요일 서남부 애리조나주에서 예비선거를 치르고요. 서부 유타주에서는 당원대회를 엽니다.
네.
민주당은 또 서부 아이다호주에서도 당원대회를 열게 됩니다.
네. 자,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볼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공화당의 경우에는 애리조나주에서 누가 이길까 하는 점인데요. 이 대의원 58명이 걸려있는 애리조나주는 이 1위한 후보에게 대의원을 모두 몰아주는 승자 독식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을 최소한 이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유타주는 어떤가요? 유타주는 이 대의원 배분 방식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유타주에서는 과반, 그러니까 50% 이상 득표하는 후보가 나오면 그 후보에게 대의원 40명을 모두 몰아줍니다. 하지만 이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지지율에 따라서 배분하게 되죠.
네.
예, 유타주는 주민의 대부분이 모르몬 교도 아니겠습니까?
네.
이 트럼프 후보가 모르몬 교도들 사이에서 인기가 별로 없는데요. 현재 유타주에서는 그래서 이 크루즈 후보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여론조사에서 크루즈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겼습니까?
네, 넘기긴 했습니다.
네.
이 최근 조사에서 크루즈 후보의 지지율이 53%로 나타났는데요. 뭐 50%를 넘기긴 했습니다만 뭐 또 그렇게 안심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사실 이 유타주에서는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이 크루즈 후보의 표를 얼마나 잠식하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네.
이 모르몬 교도이면서 지난 2012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유타주 유권자들에게 크루즈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것을 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케이식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면 결국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볼까요?
네, 애리조나주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유타주와 아이다호주에서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유리합니다. 그동안 샌더스 후보는 당원대회에서 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영어로 코커스라고 하는 당원대회는 일반 투표 방식인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비선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네.
이 투표소에 가서 금방 이 투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원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시간을 또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열성적이고 또 특정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그런 당원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지자들의 열성이나 충성도 면에서는 이 샌더스 후보가 많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 대의원을 또 지지율에 따라서 배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샌더스 후보가 그냥 이겨서는 안 되고 큰 격차를 이겨야 승산이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 지지율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면 대의원 수 역시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네.
현재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가 확보한 대의원 수를 보면요. 이 클린턴 후보가 훨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샌더스 후보가 따라잡기 힘든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샌더스 후보 측은 여전히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서부 주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선거를 치르게 될 주들에서 이 샌더스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자, 화요일 이렇게 서부주에서 선거가 열리고 있는데요. 월요일에 후보 대부분이 선거 유세를 잠시 접고 이 수도 워싱턴에 와서 시간을 보냈죠?
네, 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APEC 연례 총회에서 연설했는데요. 이 APEC은 미국에서 가장 큰 유대인 이익단체입니다. 영향력이 매우 큰데요.
네.
이 워낙 막강한 단체이다 보니까 이 주요 정치인들, 또 심지어 대통령까지 이 연례 총회에 나와서 연설하곤 합니다.
네.
이 올해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개막 첫날 연설을 했습니다.
네. 자, 후보들이 이번 총회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다들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전에 뭐 반유대인 발언을 하고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그런 요지의 발언을 해서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 월요일 연설에서는 이스라엘이 중동의 유일한 민주국가라고 찬사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란과의 핵 합의도 파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하고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는 이번 APEC 연설에서 이 트럼프 후보를 공격했는데요. 이 미국은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손전화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사하고요. 미국 법무부가 캘리포니아 테러범의 손전화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 법무부가 애플의 도움이 필요 없을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애플의 도움이 없어도 이 캘리포니아 테러범의 손전화 잠금 장치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네.
이 원래 화요일 22일에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이 문제에 관한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이 법무부의 요청으로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네, 그럼 법무부가 어떤 식으로 이 잠금 장치를 풀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외부 인사가 연방 수사국 FBI 측에 연락해서 애플의 도움 없이 손전화 잠금 장치를 해제할 방법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FBI는 이 인사가 제시한 방법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당분간 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이 법원에 요청을 한 거죠. 이 멜라니 뉴맨 법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손전화 잠금 장치를 풀 가능성에 대해 이 법무부가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럼 FBI를 찾아온 외부 인사가 누군지는 뭐 아직 모르죠?
네,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네.
이 언론은 보안 전문 회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애플 측 변호인은 이 FBI가 어떤 방법으로 잠금 장치를 푼다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만약에 FBI가 아이폰 보안성의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애플 측에도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만약에 이 외부 이 제시한 방법으로 손전화 잠금 장치를 풀게 된다면 애플과의 소송은 끝나겠네요.
뭐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뭐 FBI가 손전화 잠금 장치를 풀게 된다면 뭐 다른 사람들, 뭐 해커들도 또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플이 좀 더 이 보안성이 높은 새로운 운영 체제를 개발할 테고요. 그러면 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애플을 비롯한 첨단 기업들은 이 문제가 의회에서 법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왜 이 손전화 한 대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잠시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네. 지난해 12월에 이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에서 총기 테러 사건이 일어나서 14명이 숨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파키스탄계 미국인 사이드 파룩 부부가 저지른 사건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파룩 부부도 경찰과 이 총격 전전에 중에 이 사망을 했는데 이 수사 당국은 파룩이 남긴 손전화에 이 중요한 증거가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전화가 이 잠겨 있어서 암호가 있어야만 좀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 수사 당국이 이 암호를 풀기 위해서 애플 측에 도움을 요청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손전화기는 이 암호를 계속해서 잘못 입력하면 이 전화기 안에 있는 정보가 모두 지워지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고 애플에 요청했는데요. 이 애플은 개인 사생활 침해이고 또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전해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글렌 프레이가 부릅니다. The One You Love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8일 이 나라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현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서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누가 오르게 될지 미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선거 과정 역시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죠.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이 그렇게 단출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고요. 또 올해도 대통령 선거일까지 여러 관문이 남아있는데요. 복잡한 미국 대통령의 선출 과정을 주요 숫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 김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 35 그리고 14
네,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숫자는 바로 35와 14입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느냐고요? 바로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최소한 35살이 돼야 하고 또 미국에서 적어도 14년을 거주해야 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이어야 합니다.
숫자로 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 7 그리고 7
네, 6월까지 각 주별로 당원대회와 예비선거가 모두 끝나게 되면 드디어 당의 공식 후보를 지명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전당대회는 일종의 대형 정치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Mr. Chairman and delegates, I accept your nomina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4년 전인 2012년 8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연설을 들으셨는데요. 올해의 경우 공화당 전당대회가 7월 18일부터 21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그리고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7 그리고 7 올해는 모두 7월에 전당대회가 열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이제 본격적인 전국 유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숫자로 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 11 그리고 8
미국에선 대통령 선거가 11월 첫째 월요일에 다음 날 화요일에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11월 8일에 선거가 치러집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지정된 투표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되죠.
That we can't, we will respond with that timeless creed that sums up the spirit of a people. Yes, we can. Thank you. God bless you. And may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지난 2008년 대선에서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구호로 돌풍을 일으켰던 바락 오바마 현 대통령이 11월 선거에서 승리한 후 당선 연설을 하는 장면을 들으셨는데요. 하지만 엄연히 말하면 미국 유권자들이 11월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실제로 선출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 각 주별로 배정돼 있는 선거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이기 때문이지요. 자, 미국의 이런 독특한 선거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선 바로 다음 숫자를 꼭 알아야 합니다.
숫자로 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 538 그리고 270
미국에는 승자 독식 제도란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11월에 국민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전체를 획득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주에선 선거인단을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가 바로 이런 승자 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선거인단 수의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거죠. 538은 전체 선거인단의 수입니다. 이 선거인단 수는 인구에 비례한 각 주의 하원의원 수와 상원의원 2명씩을 더한 것으로 주마다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50개 주의 상원의원 2명씩 100명, 그리고 하원의원 수 435명을 합한 수만큼 선거인단이 배분되고 거기에 특별행정구역인 워싱턴 DC 선거인단 3명이 추가되면서 선거인단은 총 538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70은 538, 이 선거인단의 반수가 넘는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필요한 선거인단 숫자입니다.
숫자로 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 1 그리고 4.
유권자 투표를 통해 대통령 윤곽이 드러난 상태긴 하지만 각 주의 선거인단은 12월에 투표를 통해 새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고요. 다음 해 1월에 신임 대통령이 미국 의회 의사당 앞에서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죠.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you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취임식 선서를 통해 미국의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했는데요. 내년엔 취임식이 1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또 딱 한 번 재선이 가능하죠. 현재 각 당의 경선 후보들은 각 당을 대표하는 후보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위해 이 많은 숫자로 구성된 관문을 지나야 할 텐데요. 자, 과연 어떤 후보가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최종 1인으로 선정될 수 있을지 미국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선출 과정을 주요 숫자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come across as someone or something. Come across as someone or something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hat do you think of my girlfriend you met this afternoon?
She comes across as very friendly. Plus, she seems like an easygoing person.
Yes, she is in fact easygoing and very friendly.
You're a lucky guy to have a girlfriend like that.
I am lucky.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What do you think of my girlfriend you met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만난 내 여자친구 어때? 라고 묻자 앨리스가 She comes across as very friendly. Plus, she seems like an easygoing person. 정말 친절한 인상을 주더라. 게다가 참 느긋한 성격인 것 같았어. 라고 답합니다. 이어 제이슨이 사실 아주 느긋하고 친절해. 라고 하자 앨리스가 그런 여자친구를 둔 넌 정말 행운아야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come across as someone or somethi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hat do you think of my girlfriend you met this afternoon?
She comes across as very friendly. Plus, she seems like an easygoing person.
Yes, she is in fact easygoing and very friendly.
You're a lucky guy to have a girlfriend like that.
I am lucky.
Today's expression is come, C-O-M-E, come, across, A-C-R-S-S, across, as, A-S, as, someone or something. Come across as someone or something. When you come across as someone 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ppear or seem like someone or something to other people. Come across as는 어떠한 태도나 인상을 풍기다라는 의미입니다. Keep in mind that the expression come off as is the same as today's expression come across as. You can also say come across like. L-I-K-E, like someone or something.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알리스에게 자기 여자친구가 어떠냐고 묻자 알리스가 정말 친절한 인상에 느긋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했죠. She comes across as very friendly. Plus, she seems like an easygoing person.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어떤 태도나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come across as 또는 come across like 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hat do you think of my girlfriend you met this afternoon?
She comes across as very friendly. Plus, she seems like an easygoing person.
Yes, she is in fact easygoing and very friendly.
You're a lucky guy to have a girlfriend like that.
I am lucky.
Let's review. When you come across as someone 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ppear or seem like someone or something to other people. Come across as, or come across like. Come across as someone or something.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Yeah,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이글스가 부르는 I Can't Tell You Why 들으면서 이 시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try to walk away
아메리카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인권의 존중은 폭력적인 극단주의를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미 국무부의 세라 시월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말했습니다. 부패가 단속되지 않으면 국민은 정부가 국민을 보살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부패란 극단화를 부추기는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부패는 적법한 관리 체제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공백 상태가 되면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은 스스로를 경건하고 때묻지 않은 매력적인 대타로 선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자리가 없거나 더 나은 장래에 대한 전망이 없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 힘이 드는 경우 사람들은 소외되고 희망이 없고 삶에 대한 존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은 보다 나은 길이 있다는 거짓 약속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부가 테러 세력의 선전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과 집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면 폭력과 증오를 없애는데 가장 필요한 소리를 억누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시월 차관은 미국을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는 인간의 기본 자유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힘든 교훈을 거듭 터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월 차관은 이어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은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며 선량한 정부와 인권 보호는 다음 세대의 폭력적 극단주의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처하는 데는 예방적 행동, 전체적인 보안의 강화, 보편적 가치에 대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